4장에서부터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 대한 여러 족보들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4장에서는 주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에 살았던 지파들의 족보를 설명했고, 5장에서는 요단강 동편, 요단강 건너기 전에 거기에 정착했던 두 지파반에 대해서 그들은 그 땅에서 어떻게 대를 이어갔는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어제 아침 읽었던 6장 말씀에는 레위 자손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레위 자손이 각 종족대로 어떻게 번성했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오늘 읽은 7장 말씀은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땅 북부 지역에 거주해 살았던 여러 지파들에 대해서 족보를 설명합니다. 근데 처음에 이 역대상 설명을 시작할 때이 열왕기와의 차이점 중에 한 가지가, 열왕기는 남북 왕국 모든 왕국의 역사를 다 기록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은 이러했고 그때 남왕국은 누구였고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설명했지만, 이 역대기에서는 주로 왕국의 역사만 기록했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이 북쪽 지방의 여러 지파들은 다 나라가 나누어지고 난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 속해버렸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유다 왕국과는 관계가 없는 그런 지파들이 되었고,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적대적으로 늘 예루살렘에 대해서 전쟁을 시도하곤 했던 그런 지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족보를 기록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는 몇 가지로 추정해 볼수 있는데, 첫째는 그들 가운데서도 나중에 북왕국을 버리고 남쪽 예루살렘이 유다 왕국으로 귀순해서 함께 합류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11장 16절 말씀 보시면 북쪽에 살던 사람들 가운데 마음을 굳게 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께만 제사드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을 다 예루살렘 사람, 유다 사람들이 다 환영하고 맞이했다라고 했습니다. 또 그렇게 내려온 사람들 중에는 열두 지파에 흩어져 살았던 레위 자손들도 다이 유다 지파, 유다 왕국으로 다 들어와서 함께 거주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그들을 따라서 내려온 그 지역에 함께 살던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모든 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다 북왕국 이스라엘에 속한 것은 아니고 대부분 거기에 속해 있었지만, 믿음을 따라서 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같이 사는 사람들도 많았으므로 그들의 이름도 기록되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의 30장 1절 말씀해 보시면, 히스기야 왕의 때에 히스기야 왕이 북쪽에 살던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그들도 함께 유월절 제사에 참여하라,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라 해서 그 북쪽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도 유월절 제사에 참여하면서, 우리로 말하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신앙적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이 북쪽 사람들에게도 많았기 때문에 돌아온 그 사람들을 생각해서 이렇게 그 족보들을 기록했다 라고 보기도 하고, 히스기야가 그때 돌아온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의 신분이 이방인과 같은 그런 신분에서부터 다시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로 회복되었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이렇게 이 족보에는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다 기꺼이 받으신다는 뜻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다는 점, 우리에게 크게 은혜로운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번은 이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또 돌아온 이 유대인들과 합류해서 함께 선민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고 나라를 재건하는 사역에 개별적으로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받아들여져서 이 족보에는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역사가 기록되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지파는 아주 빠져버리고 없습니다. 두 지파가 아주 빠졌는데 한 지파는 단이고 또 한 지파는 스불론 지파입니다. 단 지파와 스불론 지파를 아예 여기에 기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짐작할 때 가장 우상 숭배의 중심지에 살았던 가장 우상 숭배의 중심 역할을 했던 지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버려진 것이 아닌가라는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 지파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지중해 연안에 좋은 땅을 분배받았지만 그 땅에 살던 원주민들이 저항했기 때문에 그 땅 점령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때 거주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아주 북쪽 지방으로 올라가서 골란고원 산골짜기에 거기에 틀을 잡고 살았는데 그 지역이 이방으로 통하는 변방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방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방의 종교들을 많이 수용했고 또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지게 될 때 첫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이 단 지방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서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잘못 가르쳤는데 그래서 그 땅에서 그때부터 금송아지 제단이 있었고 그 금송아지 숭배하는 일을 요란스럽게 행했기 때문에 아마 역사에서 아주 버림당한 지파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족보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회개할 계획에 있어서나 끝내 거절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이렇게 아예 족보에서도 제외돼 버리는 하나님의 책에서 그 이름이 도말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때때로 사람이 살아가다가 잘못을 범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죠. 또 악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서 크게 책망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 열두 지파에 속해 있던 북쪽에 속해 있던 여러 지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그들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 그 족보들을 기록해 주시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끝내 회개를 거절하고 우상 숭배의 중심이 되고 완악했을 때 버림당하여 아예 족보에서도 사라지게 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이 족보가 스스로 말해준다라고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7장에서 거론되는 지파는 모두 6지파인데 1절에서 5절까지는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 6절에서 12절까지는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또 13절은 납달리 지파에 대해서 14절에서 19절까지는 므낫세 반지파에 대해서 이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 동쪽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들을 따로 기록했고 오늘 여기에서는 요단강 건너와서 거주했던 므낫세의 반에 대해서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9절까지는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기록을 했고 마지막 30절에서 40절까지는 아셀 지파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모든 내용을 다 세세히 살펴볼 수는 없지만 우선 이사갈 지파에 대해 좀 생각을 해보시면 제일 마지막 5절 말씀해 보시면 그 전체를 계수하면 8만 7천 명이었다라고 그 지파 가운데 전쟁에 나갈 만한 용사의 수를 계산하니 그만큼쯤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실은 민수기 말씀에 따르면 민수기 26장 25절에 보시면 광야 생활 끝날 때쯤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했는데 첫 번째는 출발할 때 했고 마지막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때 조사한 것을 보면 6만 4,300명이었습니다. 그런 이 지파는 시대를 거쳐가서 점점 더 번성하는 지파가 되었다라는 뜻이겠죠. 처음 출발할 때보다 광야 생활 마칠 때가 더 많았고 광야 생활 때보다 가나안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훨씬 이렇게 많이 장정들의 숫자가 그 지파에서 늘어나는 것을 보면 굉장히 그 수가 번성하는 그런 지파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사갈 지파의 기록을 보면 특별히 특징적으로 말할 만한 내용이 거의 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야곱이 자기 열두 아들을 축복할 때 이사갈에 대해서 축복하면서 이사갈을 마치 건장한 나귀와 같아라 하고 축복합니다.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야곱이 그렇게 축복하면서 이 이사갈이 앞으로 크게 번성하는 강력한 그런 지파가 되라 하고 그 아들을 축복해 줍니다. 아마도 그 아버지의 축복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이사갈에게 복을 주셔서 그 자손이 어느 지파보다도 번성해 갈 수 있도록 강건한 지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다.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보신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축복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조상들의 기도가 후손에게 얼마나 큰 영향이 있는지를 잘 알게 됩니다. 야곱이 이렇게 저렇게 때로는 축복하고 때로는 좋지 않게 말하기도 했지만 그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져서 분산되겠다 한 지파는 분산되고 이렇게 이사갈처럼 강건케 되겠다는 지파는 강력한 지파로 번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 권능을 가진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우리 삶에 중요한 영향력인가라는 것이죠. 이 점을 늘 유념하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6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베냐민 지파 내용이 있는데 이 베냐민 지파는 사실 사사기 마지막 시대에 사사기 20장 말씀 이하에 보시면 거의 역사에서 사라질 뻔했습니다. 그 이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사람들이 한 레위 사람의 아내를 성폭행하고 그를 죽고 죽이게 하고 그런 것 때문에 모든 지파들이 들고 일어나서 베냐민 사람들과 전쟁을 벌였고 이 베냐민 사람들이 거의 멸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나중에서의 응징이 너무 과잉했다는 생각을 하고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되었으니 그걸 어떻게 하면 좋았냐고 열두 지파가 지혜를 모아서 이 베냐민 지파 복원하는 일을 위해서 회복시키는 일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게 되는데 그 결과로 오늘에 이르러서는 다른 지파에 못지않게 큰 지파로 일어나게 됐습니다. 소멸의 위기에 있었지만 이 역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모든 지파들이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고 미래를 위해서 염려했을 때 하나님께 이 지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위기를 당하지만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이 베냐민처럼 실수할 수 있고 또 그래서 위기를 당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랬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렇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이 베냐민 지파에서 첫 왕이 출생하게 되죠. 후에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말했는데 그만큼 그 지파를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역시 이 족보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바를 대단히 신중히 경청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네 번째 지파인 므낫세 반지파 이야기를 보시면 중간에 15절에 슬로보아스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슬로보아스인데 이 슬로보아스는 딸들만 낳았다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민수기 내용 가운데 보시면 이 딸들만 낳아서 땅을 여호수아서이죠. 여호수아서에 보시면 딸들만 낳아서 땅을 분배해 주게 될 때 이 지파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는 또 땅이 분배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딸들이 지도자들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딸넷만 낳았는데 우리에게 기업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항의를 했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도 땅을 분배하라 말씀하셔서 이 딸들도 다른 아들들처럼 정상적으로 기업을 분배받았다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보시면 역시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외형적인 조건 때문에 차별해서 대하지 않으시는 남자이든 여자이든지 간에 어느 지파에 속해 있든지 간에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내용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대 7장의 말씀을 통해서 느끼는 것이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다 받아주셨다라는 의미이고 둘째는 조상들과 영적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말씀이고 셋째는 베냐민 지파의 경우 위기를 극복했더니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었다는 점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 이 족보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하나님 말씀의 중요한 골자로 여겨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사람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다. 이 한 가지 점을 우리 족보에서 굳게 붙잡아야겠습니다. 끝까지 회개를 거절했던 단지파 같은 경우에는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고 이 족보에도 아예 이름도 나타나지 않게 되는가 하면 동일한 시대에 동일한 나라에 속해서 배신자의 그룹에 속해 있었던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받으시고 그들의 역사를 이어가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보면 회개의 중요성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늘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고 얼마나 핵심적인 삶의 요소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회개에 인색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일을 즐겁게 생각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